직접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첫째는 일곱 교회니라. 예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이제 1장 마지막 절과 2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진리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동안의 우리 상철 우리 모친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별나게도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7자리 숫자의 단어들을 기억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7 뭐가 나오죠? 7 교회. 그 다음에요. 네, 일곱 첫대. 또요. 일곱 별. 또요.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재앙. 아,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또 이건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가하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2장을 공부하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일곱 교회,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곱 숫자가 나오지만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일곱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이 세 일곱 숫자를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중에 매우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일곱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한 말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고 있는 시작하게 될 이 일곱 교회에 주어진 이 모든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니까 예배소 교회는 뭐 그 지나간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이 모든 기별은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소 교회의 이 기별은 없어진 기별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기별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일곱 교회는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시예요. 거기에 곁들여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미혹할 것을 나타내줘 보여주는 영적인 기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시대마다 징계하셨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었느냐 하면 일곱 나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가 시대시대마다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곱 교회의 계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웠죠. 예배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세웠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웠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예? 무슨 돌? 모퉁이 돌이 됐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뭐가 되도록 만들어졌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교회의 진리가 그대로 온 땅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단이 허용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함정에 넘어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교회의 사단의 기만들을 우리가 폭로해주는 이 기별들을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교회마다 어떤 무리가 나오느냐 하면 이기는 무리가 나옵니다. 왜 이기는 무리가 나왔을까요? 뭐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과 더불어서 싸웠는데 그 싸우는 가운데서 이기는 무리가 모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작은 무리가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승리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승이라는 이 땅의 어떤 속담처럼 우리도 사단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기만들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소 교회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서 사단의 기만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만이 우리의 기별이 아니에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있는 사단의 기만은 일곱 교회에 쏟아부었던 모든 사단의 기만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소 교회의 사단에게 보내는 이 기대를 통해서 사단의 기만과 어떻게 승리하는 무리가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시기에 우리는 요한은 어느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이와 같은 계시를 봤죠? 주의 날. 주의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네. 왜 이 주의 날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이 당시에는 요한이 말하는 이 주의 날은 결코 일요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을 주일로 명명하거든 주 2세기 이후에 일요일을 주일로 비로소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을 왜 안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주의 날이라는 말을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경배했습니다. 섬겼어요. 황제는 왕이면서 신입니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황제의 날을 정해놨습니다. 로마 나라가. 그래서 황제의 특별히 황제를 섬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갖다가 로마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황제를 갖다가 주로 섬겼어요.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황제에게 경배하는 날을 갖다가 주의 날이라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므로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한에게 주의 날은 어느 날입니까? 누가 줍니까? 누가 주예요? 황제가 줍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주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그 황제를 섬기는 그날을 갖다가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요한은 주의 날을 어느 날로 주의 날을 오면 예수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힘주어서 주의 날이라고 일부러 말한 겁니다. 어느 날이요? 안식일. 황제의 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아마 요한은 안식일을 주의 날에 그렇게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다 그랬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거 친히 말씀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로 이하에 보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에는 누구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거기 보면 주의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일컬어 주의 거룩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하면 그런 말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주의 날은 확실하게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한다. 이 요한이 바로 안식일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늘의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안식일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요한 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오묘한 하늘의 계시를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건지시는 모습을 봤어요. 일곱 금초대사. 일곱 금초대사.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사. 일곱 별은 일곱 교회 누구라고요? 사자요. 일곱 첫째는 일곱 교회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는 일곱 뭐가 있었습니까?
촛대가 있어요. 근데 그 촛대는 한 대위에 가지가 몇 개가 나와 있었습니까? 일곱 개가 나왔고 한 촛대였습니다. 근데 가지만 일곱 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는 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촛대가 한 개 붙어서 가지가 일곱 개가 아니고 뭐같이 보입니까?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 촛대가 가지가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촛대가 일곱 개의 촛대가 독립해서 세워져 있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별은 뭐라고 말했죠? 일곱 별은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단이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는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니라 그래서 천사. 그리고 2장 1절에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는 천사에게 편지하기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를 말할까요? 네? 하늘의 천사에게 요한이 편지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가 편지를 써서 천사에게 보낸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종들을 하늘의 천사로 말하고 싶다. 셋째 천사도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그건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단은 일곱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첫째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456페이지 복음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 앤드 헤랄드지의 1903년에 화이프인이 기고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의 뜰의 그 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들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씀들이다. 그 모습은 영원하신 불침번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는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게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속으로 다니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두었더라면 이 불빛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다. 세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파수꾼이시다. 그는 주의 성전 뜰을 지키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이시다. 그는 이 땅에 종행으로 누비시며 그의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각 교회의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지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기쁨을 얻는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촛대를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 별을 어떻게 해요? 일곱 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붙잡자. 왜 붙잡을까요? 왜 일곱 별을 붙잡고 있을까요? 네? 뭐 혼자 잘 다니는 대로 다닌다면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선생들이, 장로들이 어떤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연약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신의 사용하시는 종들을 가지지 아니하실 때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의 촛대를 예수님이 친히 관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친히 관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교회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관리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째 일곱 교회가 시작되는 예배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편지하실 때 내가 별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였어요?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라사대 2절부터 있는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예배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옛날 저 소아시아의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한 도시인데 항구 도시에, 그때 당시는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예배소인데 예배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매우 바랄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매우 기대할 만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예배소 교회.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는 이 로마 나라의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모든 그 로마를 향하여 그 고속도로가 나와 있었는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배소 이 도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라로 이어져 나가는 이 고속도로가 나 있는 매우 살기 좋은 부유한 도시고 매우 로마 나라의 중요한 요충지를 삼게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의 그 도시를 조금 살펴보면 이 예배소 도시는 무슨 것으로 유명했느냐 하면은 로마 나라가 섬기는 신 중에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 7대 분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인데 이 신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졌는지 아주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날 건축가들도 아주 혀를 내두르는 그런 아름다운 신전이 바로 이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이 도시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평신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자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기초가 놓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예배소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매우 웅변적인 설교를 하는 유능한 선교사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예배소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하여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 예배소에 가서 3년 동안 교회를 봉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에서 이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아주 전도가 잘 됐습니다. 많은 예루소의 시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니까 그곳에 있던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은장색 사업가들이 뭐가 안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생기니까요. 교회가 막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벌이니까 이 아데미 신을 장색해서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소동을 일으켰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잠깐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19장에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19장 8절로부터 잠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같이 2회 동안에 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예배소에서 지금 전도하는 결과입니다. 3년 동안 이를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좀 보느냐 하면은 24절로부터 보세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강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일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을 하는 데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바라 우리의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협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다. 이 은장색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자기 업이 지금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직공들을 선동했습니다. 아주 괴상한 진리를 가져와서 전하는 이 바울을 아주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아주 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2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가 다이아나 신입니다. 아데미 신전. 그래서 아주 큰 신전이 있었던 이곳입니다.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에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런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식 동안이라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예배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위대하다 아데미 하고 해서 자기 신을 부르는 이런 일이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서 오늘날의 그 데모를 연상하는 그런 일을 몇 시간 동안 일어났느냐 하면 가늘도 모르고 두 시간이나 외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한 결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소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는 이름 글자 그대로 매우 정말 유능한 그런 큰 교회요 기대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가마에 들어갔고 저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난 다음 다시 돌아온 이 요한이 말년을 어디에서 보냈느냐 하면 예배소 교회에 심호하면서 일생을 그곳에서 마친 교회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예배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뭐가 들어올 것을 예언을 했느냐 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 에베소서 5장 사도 바울은 또 예배소서 5장에 보면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6절 7절 누구든지 무슨 말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 예배소 교회에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에 이 기대할 만하고 참 바람직했던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속임수와 거짓 이 이리의 칼을 쓴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속임수의 당사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의 어떤 사람들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그런데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해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들어올 것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2절에 있는 말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했는데 이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니골라당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뭐 니골라당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추측해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많은 그들의 잘못들을 폭로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것은 하나의 나타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이 예배소 교회에 나타나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 어떤 속임수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 니골라당은 둘째 계명과 일곱째 계명에 대하여 매우 희박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해. 일곱째 계명은 뭐지요?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속임수는 뭐냐면은 둘째 계명과 일곱째 계명에 대하여 아주 희박한 개념을 가지도록 만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일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거의 그들은 거부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에베소 도시에 무슨 정각이 있었다고요? 무슨 정각?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예배소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이 신전에서 많은 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음악, 공연, 아데미 신전에서 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신전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이 니골라당들은 그런데 참여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는 일을 족쾌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니골라당이 그런 일을 행했느냐 하면 온 도시가 나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아덴이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두 시간 동안이나 이 정강에 들어가서 아덴이 아덴이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열광적인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신전에서 행하는 공연에 참여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행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책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째 계명 가늠입니다. 아덴이 신은 여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신은 어떤 신이냐면 다 산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방이 여러 개가 달린 그런 신이에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길 때는 매우 음란한 그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박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데미 여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교리를 주창을 했느냐 하면 이런 교리를 주창했습니다. 복음 성경 456페이지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887년에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당의 죄다.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당의 죄다.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고요. 1912년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든지 무시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친 당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무엇을 내세우면서 믿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니골라당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배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또한 이 요한에 의하여 그처럼 바랄만한 교회가 왜 첫 사랑을 잃어버리는 냉랭한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용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은 아직도 살아있을 때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막았어요. 그러나 이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다 실제적인 참 훌륭한 종들이 다 죽고 난 다음부터 그만 이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예배소 교회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주 요한은 말년에 책망을 했습니다. 이 반모소음에 있던 이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 심화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요한 1서에 저를 안으로 하고 물을 지키지 않냐면 예?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안으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아주 요한은 신랄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다 이거나 이거 믿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아주 요한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산상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과 사도 바울의 권면과 사도 요한의 충고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사상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율법을 경시하는 사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이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법령을 만들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예배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첫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가지고 있던 예배소 교회의 사랑을 빼앗아갔던 사단의 오류의 진리는, 오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책에도 이야기했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 전에는 아내를 생명을 주고라도 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을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첫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교회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5절을 보세요.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 처음 뭐를요? 행위를 가지라.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믿음의 행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경시사상은 순종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뭐를요? 촛대를 옮기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의 의미 잘 알죠? 촛대를 옮기라. 뭐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 그것은 곧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응?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첫사랑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5절에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기만은 율법의 경시사상으로 시작이 된다. 대쟁투의 시초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의 사단이 시도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경시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첫 번째 시도는 율법의 경시사상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인은 바로 율법을 경시하는 것 같은 니골라당의 사상이요, 결과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체험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성경 456페이지 오른쪽 편에 2장 4절 5절 영적으로 타락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장을 한번 보세요. 1906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앞에 열거해놓은 많은 칭찬들을 봐서 그 교회 위에 내려진 책망은 참으로 충격적이 아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아주 큰 은총을 입어 온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심었다. 이 도시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웅장한 점으로 볼 때 그것은 세계의 경위들 중 하나였다. 예베소 교회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초기 그리스도인 중 얼마나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은 바로 그들 중 몇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사단이 고안해 낸 그를 뜻한 오류들을 받아들였다. 누가 고안한 거요? 사단이 고안한 오류들을, 그를 뜻한 오류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말씀 또 봅시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상대히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뭐 했다는 뜻이다? 타락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사상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율법의 표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 미지근한 사상은 무엇을 잃어버린 결과입니까? 이게 예베소 교회와 똑같아.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여섯 교회에 주어졌던 사랑의 기반이 다 포함된 교회입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는 뜨뜻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율법의 표준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회 기만이 저 교회를 뜨뜻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라고 하는 사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을 침입하려지 뭐.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와 같은 사상이 편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긴 능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어떤 자에게는? 아무에게나 다 생명나무에게 나가는 겁니까? 어떤 자들만이? 이기는 자들. 누구에게 무슨 무엇에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까? 여기 바로 예베소 교회에 1위로 나타났던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빠져버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훈에서 승리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허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서두에 말해 그랬어요. 이 글을 어떤 자가? 읽는 자들과 그 다음에요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는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행위에 빠져버리면 어떤 복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22장에 보면 그 다음에는 입고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지키는 자들이 어디에 나갈 수 있어요?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촛대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요즘 다 전기불인데 옛날에는 기름을 붓는 촛대를 가지고 불을 밝혔는데 촛대를 이렇게 보면 잘 닦아놔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슬리고 기름이 있으니까 또 뭐도 많이 붙습니까? 먼지도 잘 붙고 벌레는 또 어떻습니까? 벌레도 잘 붙고. 이 촛대라는 것은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 더러워집니다.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불이 붙을까요? 심지는 딱딱해져서 불이 나중에 붙지 않고 바람만 약간 불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딱딱한 심리에 불을 켜줬을 때 바람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렸다. 그러나 그 심지를 잘 관리를 해서 항상 심지를 부드러운 심지로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면 어디 가니 바람 불어도 어떻게 되죠? 불이 거의 뭐 아주 직각으로 구부려져도 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 이 촛대를 관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배소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관계하시지 않았다면 촛대는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니골라당의 교훈 속에서도 촛불을 잘 관리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예배소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소 교회,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의 촛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돼.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먼지들이 들어붙지 아니하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촛대에 불은 꺼지고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촛대가 더 이상 쓸모없는 촛대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의 불을 다른 곳에 옮겨붙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에 예배소 교회에 뛰기는 무리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까?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기는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낌을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두가 다 듣는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을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느 날에 성령을 감동을 받았습니까? 주의 날.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주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이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은 예배소 당시의 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요? 요한계시록이 열린 것은 오늘날에 다니엘서가 열린 것 동시에 이것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자들만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허락이 주어졌습니까?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나? 여러분, 이 생명나무, 하늘 낙원에 있는 이 생명과의 과실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가 왜 실패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을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따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때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보좌에게서부터 우리 인생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연세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소원과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여세 동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진 생애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곱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계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진실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참으로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와 같은 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라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이 거짓 오류에 편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에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이때가 그리 멀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참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주의 사업을 속히 마칠 수 있고 이 엄청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과 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옳지 않은 질병으로 또 병원에 있는 영혼들이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주의 날을 잘 기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 날의 성령의 모든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모든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여태 동안에도 우리가 다 승리하고 이기는 무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